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순번에 따라 4월 순환 의장국을 맡게 되자 우크라이나가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세르히 키슬리차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지난달 31일 영국 가디언에 4월 1일이 만우절이라고 황당함이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키슬리차 대사는 설계 그대로의 안보리는 무력하고 무능하며 분쟁을 막고 그 분쟁을 다룬다는 최우선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키슬리차 대사는 러시아가 의장국을 맡은 4월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가 안보리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지만 작년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안보리 회의에 자주 참석했습니다.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2년마다 교체되는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15개 이사국은 매년 매월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는데 이번 4월은 러시아의 차례입니다. 러시아는 직전 의장국 임기 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특수 군사 작전을 선포하던 그때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달에는 안보리에 우크라이나 관련 회의가 예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벨라루스에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배치를 허용할 것이라고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날 연례 국정연설에서 서방이 벨라루스 침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벨라루스가 진행 중인 러시아 핵무기 유치 사업은 다른 나라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국가를 지키고 벨라루스 국민의 평화를 보장하는 결정을 내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략 핵무기를 논의한 뒤 이를 벨라루스 영촌에 배치를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5일 핵심 동맹국인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결정에 말을 아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토네이도로 큰 피해를 본 미시시피주를 향하기 직전 기자들의 질문에 기소가 나라를 분열시킬 것이라고 본인하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지지자들의 시위가 걱정이 되느냐는 물음에도 트럼프 기소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트럼프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딴 질문에 노 코멘트로 일관한 것은 미 역사상 전 현직 대통령 가운데 첫 기소라는 민감한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린상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다른 미국인들처럼 어제 뉴스 보도를 통해 그 소식을 알게 됐다며 백악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인 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 박해이자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 남부와 중서부 곳곳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덮쳐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남부 아칸소주 리틀록과 인근 마을을 토네이도가 휩쓸고 가 최소한 2명이 사망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에 따르면 사망자 2명은 리틀록에서 동쪽으로 160km가량 떨어진 윈에서 나왔습니다. 윈 경찰은 주민 수십 명이 잔해에 갇혀 탈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주지사는 주 방위군 100여 명을 동원해 긴급 대응에 나섰으며 주 재난 대응 복구 기금으로 25만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뉴욕 일정을 마무리한 차잉원 타이완 총통이 지난달 31일 과테말라를 방문했습니다. 차이 통총은 과테말라에 도착해 알레한드로 잔마테이 대통령과 회담한 뒤 협력 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차이 총통이 이번 미주 순방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과 미국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차이 통총은 31일 뉴욕에서 싱크탱크 행사를 열렸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이었습니다. 1827년 56살의 나이로 생을 마친 위대한 음악가 루드비 반 베토벤의 사인을 간경화로 밝힌 유전체 분석 결과가 최근 음악계의 큰 뉴스였습니다. 베토벤을 너무나 좋아했다는 한 열성 팬이 간직하고 있던 8줄의 머리카락 탈의가 200년 가까이가 지난 지금 현대 과학기술로 사인을 밝힌 근거가 됐습니다. 그동안 베토벤이 이런저런 이유로 죽게 됐다는 여러 주장이 있었는데요. 영국과 독일의 연구진이 이 유전자 분석, 게놈 분석으로 베토벤이 B형 간염을 알았었고 유전적 특성이 있었으며 음주로 인한 간경화가 원인이었다고 추정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베토벤은 생전에 죽고 난 뒤에 내 병의 원인을 밝혀달라고 했었답니다. 그런 이유로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인을 규명하려는 전문가들의 시도가 있었고요. 베토벤이 청력을 잃게 된 원인을 찾는 것도 그 노력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나온 연구 결과에서는 청력 관련 연구 내용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여행 도성민입니다. 오늘 음악여행은 베토벤의 아름다운 피아노 소나타 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피아노 소나타 14번 올림 C장조 작품 번호 27-2 월광입니다.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미국의 피아니스트 에이미 도르프만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에이미 도르프만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베토벤이 남긴 30여 곡의 소나타 가운데 14번 소나타입니다. 올림 C 단조, 작품 번호는 두 개의 소나타로 구성되어 있는 27번의 2번이고요. 느리고 천천히 하지만 음을 하나하나 눌러 무겁게 연주하라는 지시어가 있는 1악장 들었습니다. 피아노 소나타 14번은 1801년, 그러니까 베토벤이 31살 때 만든 곡입니다. 이듬해에 당시 아주 특별한 마음이 오가고 있었던 제자 줄리에타 귀차르디에게 이 곡을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1악장에 붙어있는 이 월광이라는 이름은 이 음악의 분위기가 마치 달빛이 비친 스위스 루체른 호수의 조각배 같다라고 했던 어느 평론가의 표현에서 유래한 거랍니다. 이 아름다운 선율이 베토벤 마음의 평온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귓병 때문에 거의 들리지 않게 된 상태에서 힘들어했던 베토벤이 평온을 갈망하는 마음을 담아냈다는 것이 평론가들의 시선입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 함께할 곡은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입니다. 볼레로는 스페인의 전통 춤 이름이기도 한데요. 스페인 문화에 관심이 많았다는 라벨이 마치 볼레로 무용수가 춤을 추고 있고 주위의 사람들도 일어나서 같이 춤을 추게 되는 장면을 음악으로 표현해낸 것이 바로 지금 들어볼 볼레로라는 곡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아주 독특한 모습의 볼레로 연주를 보면서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첼리스트가 연주를 하려고 무대에 앉았는데요. 주위에서 활을 든 남성들이 한 명씩 다가오는 겁니다. 마치 연주를 방해할 것 같은 느낌으로 첼로 현에 활을 대려고 하는데요. 왜 저러는 것일까 궁금하게 만들더니 어느새 두 사람이 라벨의 볼레로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또 다른 사람이 더해지고 첼로는 하나인데 각자의 활을 든 네 명의 첼리스트가 아주 멋지고 독특한 볼레로 연주를 선보였던 영상이었습니다. 그 연주자들은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첼리스트로 구성된 앙상블 빈 첼로 5+1이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4명의 남성 연주자만 있었는데요. 이 원래 앙상블 구성은 남성이 5명 또 여성 연주자가 1명으로 되어 있어서 5+1이라는 이름을 붙였답니다. 이 연주단이 이렇게 독특한 연주자 구성을 한 것은 첼로라는 악기의 매력을 더 잘 알리기 위해서라고 하고요. 전통과 관습에 짜인 그 형식을 벗어나서 아주 재미있게 첼로와 클래식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들려고 했답니다. 자, 라벨의 볼레로. 오늘은 스위스 지휘자 에르네스트 앙셀르모가 지휘한 스위스 로망도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클래식 고전 음악을 전해드리는 시간 주말 음악 여행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작곡가 조르주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에 나오는 아리아를 연주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남자 주인공 돈 호세의 약혼자 미카엘라의 아리아를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겁니다. 집시 여인 카르멘에게 빠진 약혼자 돈 호세를 찾아서 큰 도시인 세비야의 군부대를 찾아간 미카엘라입니다. 어머니의 편지와 용돈을 전하면서 돈 호세를 향한 깊은 마음을 전하는 장면에 나오는 아리아인데요. 제목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카르멘에게 약혼자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미카엘라가 호세를 지켜달라고 자신에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이 아리아 속에 담겨 있습니다. 1980년에 타계한 러시아의 지휘자입니다. 안드레 코스텔라네츠와 그의 오케스트라가 오페라 카르멘 산막에 흐르는 미카엘라의 아리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를 연주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영상.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할 작품은 회원제로 운영하는 미국의 동영상 스트리밍 기업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한국 드라마 39입니다. 39이 된 동갑내기 친구들이 오랜 우정으로 각자의 사랑을 돕고 고민을 나누고 돌보고 또 죽음으로 이별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19살의 여고생들이 우연한 상황으로 만나 친구가 됐습니다. 이제는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은 마흔이 가까운 나이가 됐음을 인정하면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즐기자는 멋진 여성들 미조와 찬영, 주희가 이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피부과 의사의 병원장인 미조는 어릴 때 고아원에 살았고 파양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양부모와 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구김살 없이 성장했지만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공황장애 때문에 병원 일을 접고 안식년을 가지려던 차였습니다. 연기 선생님은 찬영은 첫사랑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의 남편이자 아빠인 옛 남자친구 진석을 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아는 사이라 헤어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아주 어정쩡한 친구 사이를 유지하고 있고요. 어려운 형편과 어머니의 암수술로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한 주희는 엄마의 건강을 걱정하는 가장으로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미조는 고아원 봉사를 갔다가 두고 온 손목시계 때문에 선우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병원을 맡아줄 의사로 소개받을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음악회에서 또 만나고 나중에는 연인으로 발전하는 사이가 됩니다. 찬영은 마흔을 앞두고 친구들과 함께한 건강검진에서 췌장에 암이 발견됐습니다. 미조는 통곡을 하면서 찬영에게 치료를 권하지만 오히려 담담한 찬영은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미조는 친구 찬영이 애를 태우며 살았기 때문이라며 진석을 찾아가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한참 후에 사실을 알게 된 진석은 오열합니다. 조용히 삶을 정리하면서 죽는 날까지 인간답게 살아보고 싶다는 찬영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보도록 돕겠다고 합니다. 미조는 자신의 공황장애 원인이기도 한 자신을 버린 생모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동안 집으로 연락해서 돈을 요구했다는 것을 알고 어렴풋이 남아있던 생모에 대한 그리움과 마음의 짐을 내려놓겠다고 결심합니다.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던 주희에게 남자친구를 만들어주겠다는 찬영의 계획, 그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39의 동갑내기 친구들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친구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시한부 인생은 어떻게 만들어갔을까요? 주인공 미조의 고민과 성장 그리고 사랑을 중심에 둔 세 친구의 우정의 드라마 39. 드라마 곳곳에 러시아 작곡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이 아주 중요한 소재로 쓰였습니다. 미국의 피아니스트 줄리어스 카첸, 헝가리에서 태어난 영국의 지휘자 게오르그 솔티가 이끈 런던 교향악단의 연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의 1악장 모데라토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1800년대 독일의 낭만주의 음악가 프리드리히 본 플로토의 오페라 마르타 가운데 꿈과 같이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목소리와 넬로 산티가 지휘한 런던 교향악단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마르타는 오페라에 등장하는 영국 여왕의 시종인 해리에트의 가명입니다. 사는 게 무료했던 마르타가 신분을 숨기고 평민들이 일하는 농장으로 가는데요. 청혼자가 있음에도 농장 주인인 라이오넬을 유혹한 뒤에 또 말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여왕의 행사에서 만나게 됩니다. 라이오넬은 마르타를 애타게 부르지만 마르타는 모른 척합니다. 좋아했던 마르타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한 라이오넬.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감옥에 갇히고 마는데요. 그때 라이오넬이 부르는 노래가 사랑인 줄 알았다, 첫눈에 반했었다, 하지만 실망했다 라는 그런 마음을 전하는 아리아가 바로 꿈과 같이였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음악 여행은 프랑스 작곡가 주일 마스네의 엘레지입니다. 엘레지는 슬픈 노래, 비가, 애가라고도 해석합니다. 원래는 그런 마음을 담은 시를 엘레지라고 했는데요. 18세기 정도부터는 그 음악의 제목이나 형식에도 엘레지라는 이름을 붙여왔답니다. 연극 상연을 위해서 마스네가 만든 극음악 중에 비가, 엘레지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인물인 엘렉트라가 이 아가멤논의 무덤에서 제사하는 장면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유진 올만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 음악으로 듣겠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